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셀 수도 없이 많고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는 다 펼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심으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듬어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격려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분량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오늘 하루의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선교자 기념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잘 가꾸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갈대가 되며 빛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오만과 편견의 눈을 갖지 않고 순종과 감사의 무릎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거대한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기보다 아무리 작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겸허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부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함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강하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표어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감을 고를 때 결혼 전에는 외적인 요소가 강하게 보이고 그것이 커 보입니다. 외모가 돋보이거나 매력적인지 아니면 공부는 제대로 했는지 괜찮은 직장은 다니는지 자동차는 있는지 또 있으면 그 차종이 뭔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요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러한 것들보다 그 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고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 속에 그 성인 아이가 존재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빠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남편과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단 한 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세례요한의 삶을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이 없고 또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요한은 30년 동안 그 심령이 강하여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빈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약의 문을 닫는 역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 세 사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9절과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라다가 바로 우리가 그제 계속 살폈던 바로 기다리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운 군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네 나라의 연합군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운 개인 군인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그렇게 많은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집이 영원한 붙박이 집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며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13절과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들을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크세노스인데 이것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본국 사람들과 언어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달라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경멸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에 해당하는 말은 파레피데모스인데 그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복장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이질적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집이 거의 없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그만 방에 몇 명씩 들어가서 잠을 자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총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살 때 나그네가 뭔지 또 외국인이 뭔지 폐부 깊이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들을 잘 구분 못합니다. 미국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또 유럽 사람이어도 북유럽 사람인지 남유럽 사람인지 또 동유럽 사람인지 서유럽 사람인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저는 시내 나가면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금방 구분이 돼도 그들은 거의 구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옷을 좀 잘 차려입고 나가면 제게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늘 입던 대로 입고 나가면 저보고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고 하면 꼭 물어보는 것이 언제 내 나라로 돌아가느냐를 물었습니다. 귀국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물건을 살 때도 제게 중요했던 기준은 이 물건이 여기서만 필요한지 한국 가서도 필요한지가 참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가서 필요 없는 물건들은 잘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을 100년 동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 편하다고 생각했더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고향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본향이 더 사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이 그랬고 손자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모세도 룻도 에서드도 다니엘도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다 고향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해외에 유학을 가거나 파견 근무 심지어 어학연수를 갔다가 거기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자신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복음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다고 여겨질 때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고 오직 나 홀로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삭개오 혼자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을지라도 그의 삶은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그 돌 무화과나무까지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혼자의 인생,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삶의 종지부를 찍게 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구원 사역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님의 마음이 그토록 무거우셨을 텐데 자기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은 수준노처럼 돈을 움켜쥐기만 하고 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기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 주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을 때, 나 홀로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가장 잘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적인 삶을 잘 요약해놓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것에 대해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것, 아브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부분이고 머리가 끄덕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그 집이 복을 받았던 것,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범죄하지 않았던 것, 옥에서도 꿈을 잘 해몽해 주었던 것, 나중에 형들과 보디발 부인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은 것, 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다스려 애굽은 물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한 것 등등은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신앙의 핵심처럼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또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살아서는 그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유골만이라도 거기에 묻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 그 유골을 그때까지 보관하였다가 가지고 가서 세겜 땅에 장사 지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부분을 썼는지 우리는 머리를 끄덕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을지라도 또 93년 동안 애굽인처럼 살았을지라도 그의 눈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입니다. 24절에서 26절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 재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좋아했다고 하는 뜻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권력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고난의 자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 역시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2장에 의하면 장성한 모세는 하루는 자기 동족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리는 그 애굽 군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자신은 완벽한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렸는데 그 싸움을 싸우던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당신이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그 길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것 같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삶도 아름답게 평가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그토록 아름답고 신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차례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굳은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선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과 가축들이 있었고 개인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온갖 영화를 누리며 거기에 도취되어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마음이 있었고 그랬기에 그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고 세상이 커 보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다리려고 하는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